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바울의 회심 장면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 회심한 당사자의 어떤 동기, 어떤 경험, 어떤 결단, 어떤 감동들을 당연히 예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회심에는 바울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습니다. 주관적인 얘기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객관적인 사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에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가고 있습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습니다. 돌연히 주께서 그를 만나십니다.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주께서 그 길을 막아서신 것이죠. 주여 뉘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집가라는 동네로 돌아가 너를 찾아갈 사람을 기다리라. 이게 전부입니다. 아마도 당시 사울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게 뭔지, 여태껏 내가 산 게 뭔지, 지금 일어난 일이 뭔지 혼란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나타나서 집가에 있는 가서 사울을 만나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다. 13절 보시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해를 끼치고 박해할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려고 온 사람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반전의 크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보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예수를 반대하러 가던 자가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고, 그가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 했던 그 의도가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인생으로 반전되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이죠. 우리는 본성상 종교라는 것은 초월자에게 빌어, 간절히 빌어 소원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성이죠, 치성. 치성을 바쳐 신이 감격하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인간들이 만든 모든 종교에는 중심에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을 감동시킨 믿음에 자신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며 인류의 역사를 마감할 심판자이십니다.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성의와 우리의 조건을 앞질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정하시며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 이것이 기독교가 주장하는 기독교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세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으나 우리는 알지 못했고 그는 그 죽음을 뛰어넘어 반전시켜 부활로 우리를 불러 모으십니다. 이게 기독교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사건의 객관성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철저하심, 그 완벽하심, 신적 의도와 성실함과 관철하시는 의지가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그 뒤에 오고 오는 세대에 이루어지는 기독교 역사의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받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기 증명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성실하심과 구원에 의하여 결실됐다고 우리를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조건들, 선행하는 어떤 이해들, 어떤 요구들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택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배짱이 하나 있죠. 목사에겐 이 배짱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주일마다 과연 성도들이 믿음을 계속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까? 또 새로운 영혼들이 예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일이 일어날까? 사실 마음 깊은 곳에 기대와 또는 의심이 늘 교차하는 법입니다. 잘 믿고 있어도 사실 예수 믿는 건 만만치 않아서 얼마든지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까지 살면서 배운 것이 그겁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큰 질문 중에 하나였죠. 예수를 믿는데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그죠? 그 제일 이해가 안 가죠. 납득이 안 가니 이해가 안 갈 수밖에요. 그 왜 믿는데 속 시원하게 예수 믿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지. 내가 믿는 식으로 누구를 항복시킬 수 없고 상대방이 항복한 설명이 나에게 항복이 되지 않는 것.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만 서로의 설명이 다르고 서로의 강조가 다릅니다. 근데 배짱이 생긴 건 이겁니다. 납득이 안 가서 이해가 안 가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두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시험을 받는 일은 저와 동일한 것일 겁니다. 이렇게 믿느니 이렇게 믿는 둥 마는 둥 하느니 뜨뜨미지근 하느니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느니 나갔다가 화끈해져서 돌아오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갈 때까지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끌려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발성과 넘치는 감격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몇 년에 한 번씩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항복하지 않고 여러분이 납득하지 않았을 때 도망가지 못하게 여러분을 붙잡는 손이 있습니다. 캥겨서 붙들려 나오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마중 나와 그를 꺾으신 하나님이 매주 매일 매 순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느니라 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도대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길래? 뭐길래 성경은 이런 식으로 그 주장을 하며 우리를 붙드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가보실까요? 이런 이유 때문이요? 이런 법칙 때문이요?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슨 얘기를 하는 중이냐? 아담을 보라 이겁니다. 아담을 보라. 뭘 보라? 너희가 가진 비극적인 운명은 아담 때문에 생긴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비극? 역사의 진실이 있죠. 역사의 진실. 모든 생명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도 죽었고 이순신도 죽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죽었고 안중근도 죽었습니다. 그 얘기죠.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성경은 사망은 죄를 지어야만 주어지는 형벌이랍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후손 속에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누구요? 애들이죠. 갓난아기들. 죄를 질 지능과 육체적 힘이 없을 때에도 죽습니다.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랍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죄인이냐? 아담의 후손인 탓이랍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죄를 짓는 바람에 그가 죄인이 되어 그 후손은 죄인의 후손이 되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표상이랍니다. 어떤 표상? 예수도 동일하게 인류의 대표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신이 죄인이 되어 모든 후손들에게 죄인이라는 굴레를 씌웠던 것과 같이 예수의 한 의로움과 죽음의 승리로 예수의 후손들은 다 영생과 승리의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는 얘기는 다 이겁니다. 15절 다시 보죠.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죄가 죄의 후손에게 했었던 것 같이 생명과 승리가 그 후손들에게 그 권리를 적용하리라. 당연하지 않느냐? 한 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이 그 후손에게 미쳤던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었더라면 한 사람 예수가 이룬 공적을 그 후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법칙이지 않겠느냐? 왜?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로마서 5장의 논리입니다. 17절 다시 보실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었던 것 같이 예수의 후손이 되면 우리 기독교식 표현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의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예수만큼의 순종과 예수만큼의 믿음과 예수만큼의 어떤 헌신과 어떤 모자람이 많을지라도 앞에서 보았던 법칙대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가 뭔지 모르는 때에 죽는 어린아이들까지 있었던 것 같이 예수 안에서 그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궁극적인 승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로마서 8장에서 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신 이는 예수시니. 이 중요한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기셨으니 우리를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 된 것입니다. 그 유전자가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그 이어진 상속이 유산이 우리를 더 이상 죄 가운데 붙잡아 놓지 못하며 예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지 못하여 우리의 인생은 원하는 때는 물론이지만 원치 않을 때에도 예수를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등장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는 그가 결국 이루어낸 교회사 안에서의 너무나 큰 업적들 때문에, 그의 성공과 승리 때문에 그에게서 자꾸 어떤 조건과 이유를 찾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육성으로 들어봅시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무엇인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1장 12절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많이들 오해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박해한 것은 잘못이지만 그에게 충성심이 있어서 사도로 불렀다라는 오해 하나 하고,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모르고 그런 일이라 넘어가 주셨다. 이 두 가지가 우리를 늘 오해시킵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2절은 나를 충성되도록 주께서 능력을 베푸사라는 뜻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충성되도록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라는 뜻이요. 13절은 내가 박해자여 비방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때는 무식했었다. 무능할 뿐만 아니라 무식했었다. 무지했었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회방하고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그랬었다. 라는 과거의 자기 반성이고 과거의 그의 악덕들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14절로 이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충성심이 있고 그땐 몰라서 그런 거지 알고는 안 그랬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은혜는 반토막이 날 것입니다. 분명해졌죠? 믿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최대한 한계까지 은혜의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보는 바로 그겁니다.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와 만납니다. 그가 만나지 않고 예수께서 막아섭니다. 그를 거꾸로 때리고 분질러 버립니다.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도 긍휼을 입었다.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너는 아무리 잘해도 2등일 것이다. 아무리 잘못해도 나만큼까지는 아닐 것이다. 우리 중에 누구도 사울보다 더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 사람도 구원을 얻는 종교구나. 저런 사람에게도 베푸는 은혜가 기독교의 복음이구나. 이렇게 본으로 삼으셨답니다. 언젠가 그런 예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우리 성가대에 들어가려고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려고 오디션을 봤는데 저는 음종이 정확치 않습니다. 그날 기압에 따라 늘 한 3도씩 오고 갑니다. 그리고 박자도 틀립니다. 그런데 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내가 나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부활절 성가 연습을 하는 중에 지휘자가 연습을 끊고 나를 쳐다보니 박 선생은 이 부분에서는 소리를 내지 말아주시오. 그날 저는 거듭났습니다. 저를 세움으로써 교회 앞에 이렇게 광고를 한 셈이지요. 저 박 선생도 들어오는 성가대입니다. 겁을 내지 마십시오. 다들 전문가만 들어오는 줄 아니까. 오늘 이 설교에 은혜 받고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정확히 그렇게 자기 위치를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불러와도 보세요.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쟁이가 왜 거짓말쟁이인지 아시죠? 모세는 살인자요. 그죠? 나중에 우리 좋게 갖다 붙인 것이지 살인자요. 다윗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 반열에 사울이 올라갑니다. 무식한 놈으로 올라갑니다. 무식함은 용감한 자, 대표 바울이죠. 성경의 인물들은 어느 하나도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명하기 위하여 부름받으며 자기의 자리를 감사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증인으로 기꺼이 올라가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 그렇게 주의를 지켜 나와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 사울을 불러 바울을 만드시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나니아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위하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포함되더라고요? 사울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각각 마음에 우리 서두에 얘기한 것 같이 지성이면 감천인 무속신앙으로 인하여 우리가 쓸모있고 신앙적으로 어떤 정도를 지나야 된다는 그 자책감에 시달리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쓸모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대하여 늘 낙심합니다. 나 같은 것 하나가 뭐냐? 아나니아죠. 아나니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말고 죽어버린 아나니아 말고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구라는 뜻입니다. 아나니아. 이거는 안 됩니다. 엄지손가락은 자르시고 9장의 아나니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아나니아. 여러분이 나와 앉아 나를 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도 구원을 받는구나라는 바울의 역할을 할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의 지극하신 손길이 되는 아나니아가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정한 날 주일에 모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신 것 같이 아나니아의 기도에 찾아오신 것 같이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 다 기억하고 우리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귀중한 존재인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요 인생인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르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의 사소한 자리, 감추어진 인생이 얼마나 극적인 자리인 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 되어서 이 아무것도 아닌 하나의 자리에 불과한 여러분의 존재와 여러분의 인생이 지극한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말씀이요 예수 믿는 자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일까요? 이미 많은 기적을 얻은 것이요, 진행하는 것이요, 쓰임받는 것임을 새삼스레 깨닫습니다. 우리의 감추어진 인생, 남들이 모르는 존재로서의 우리의 가치를 기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 예수의 신비, 바울의 신비, 아나니아의 신비를 배워 충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